마가복음 4장에서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하려 함이니라.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316페이지 중간 전문부터 한쪽 가로 3번 천국의 주인이신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에 마가복음에 계시된 하나님, 마가복음에 예수의 신분으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 예수의 신분 중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대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인해 봤고, 그 다음 속죄주이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속죄주, 죄를 용서해 주는 아들이다. 오늘 세 번째는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아들이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나라도 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아들에게도 주권을 주시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먼저 그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보면 비유에 의한 증거를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라는 걸 증거하는데 먼저 비유로 증거하고, 그 다음 넘어가서 3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표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주인은,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주인의 마음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주인이란 말은 소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소유주가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천국을 내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잘 노력하면 갈 수 있고 내가 노력 안 하면 천국은 못 간다. 전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대로 천국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우선 비유로 증거를 해요. 비유로 증거하는데 예수께서 씨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씨뿌리는 비유도 있고 등불 비유도 있죠. 그래서 씨뿌리는 결과에 대한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증거하시는데 씨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듣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의 노력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씨뿌리는 비유와 등불 비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인 내용이 84, 거기 훗놋 작은 글씨로 84번 다뤘죠. 제일 밑에 줄에 앞부분. 그 84번 하단 훗놋에서 보면 아까 읽어드린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주인만이 알죠.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극비 내용은 대통령은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만이 아는 극비 문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도 예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깨닫는 거고 목 안 가르쳐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열두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주어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비유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실제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전부 비유로, 아까 말한 대로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등불을 켜서 뭐 하는 그 등불 비유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비유로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사함 못 얻게 하려고 못 깨닫고 못 듣게 한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비유로 다 얘기를 한다. 왜 못 알아듣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죄 용서함 못 받게. 간단히 말하면 지옥 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깨달아서 돌아와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게도 누가 하느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고, 못 깨닫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가고 돈 벌어서 11조 안 내고 주일날 어디 유원지도 올라가고 그러면 천국 가기는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잘못한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죄 용서함 받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도 하시고,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얘기해서 깨닫지 못하게 해가지고 죄 용서함 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천국의 주인이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표적으로 증거하는 이유인데, 표적 31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표적에 의한 증거는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표적과 귀신을 복종시킨 표적을 통하여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대부분의 모든 교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한다. 바람은 뭐냐? 환란을 말한다. 바다는 뭐냐? 세상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환란이 많다 이거죠. 그런 모든 환란을 물리치는 방법, 설교 제목이 그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환란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자, 바람과 바다, 바다가 흉흉하게 막 바람이 불고 노을이 일어나고 파도가 쳤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다 잠잠했다 이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온갖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오직 우리는 주를 의지하면, 예수만 의지하면 다 해결된다 이거죠. 그것이 아마 거의 100%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비유를 든 내용을 100% 그렇게 다 이 정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명할 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밀려온 모든 환란과 파란 곡절, 예수님께 의지할 때 예수님이 한 번만 명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오고, 정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환란과 핍박이, 환란과 고난이 다 멈춰져서 평온한 가정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하고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막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모든 환란을 물리쳐달라고 막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막 웅성웅성하고 막 기도하죠. 주여, 아들이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고, 뭐 남편이 지금 뭐 술만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모든 환란이 우리 가정에 떠나게 해달라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가정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의 본디 의미하고는 먼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성도들은 끄떡떡 하더니, 맞다, 예수만 의지하면 모든 것 다 해결되지. 성경이 그러지 않았냐. 바람과 다 잠잠해지지 않아.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유는, 그런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당신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증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적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스스로 배척하는 자들을 교훈하기도 하시고, 또 귀신 들린 헬라 여인의 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도 하시고, 귀머거리와 벙거리를 고쳐주신 표적도, 그리고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4천명을 먹이고 일곱 광주기가 남게 하는 표적도, 이런 표적들을 많이 나타냈는데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표적은 버려진 부스러기처럼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당하실 것에 대한 표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버림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표적적 사건으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그 다음 떡 칠병이어,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먹고 4,000명 먹고 남는 그런 표적 같은 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헬라 여인의 딸의 귀신을 내 몰아내는 일이라든가,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고쳐주신 이런 표적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뭘 말하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표적. 왜?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가 귀신을 내쫓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봉산물을 띄우고 이런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로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벙어리 말하게 해야 되고 봉사 눈을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봉사 눈 띄워주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딸의 귀신을 내쫓아주고 오병이의 역사도 행해주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어느 헬라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았다. 야, 진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거 하나 확증을 받으면 완벽하게 성경을 제대로 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예수 믿으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측면으로 그렇게 접근을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축복받는 비결.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여러분, 물고기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풍요로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작은 소년 하나가 자기가 예수님 따라올 때 전 재산이 뭐냐면 물고기 두 마리하고 떡 다섯 개. 어머니가 가서 배고플 때 점심 먹으라고 이렇게 싸준 도시락이다 이 말이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그 아이의 어린아이에게는 전 재산이다 이거죠.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갖다 다 내놨다. 전 재산을 다 털어냈다. 거기에 예수님이 축복을 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엄청난 풍요로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걸 몽땅 주 앞에 바치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엄청난 풍요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유무식을 막론하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 타고 온 사람도 그대로 설교하더라고요.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 탄 사람들, 뭐 영국에 가서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 타고 오신 분들, 텔레비에 보니까, 기독교 텔레비에 설교하는 거니까 그대로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는 정보가 아주 빨라가지고요. 어느 유명한 분이 한번 설교하면 그거 다 전국에 다 퍼져버려요. 이게 그게 진짜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 팔아내고 돈전 다 팔아서 갔다가 연보하는 행위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탄해한다 이거야. 남겨놓으면 안 된다. 다 몽땅 전 재산을 소년이 갖다 바쳤다 이거야.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 재산 바칠 믿음이 있습니까? 없으면 복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맞잖아요. 얼른 들으면. 예?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얻어 걸리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누가 한번 해보시지. 전재산 한번 갖다가 내놔보시죠. 복받아서 정말 5천명이 먹고도 남는 펄펄 넘치는 그런 재물 축복이 임하는가 아니면가. 아니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갑부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큰 대재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국에 뭐 기독교 재벌이라고 해서 하나 최순영 씨 저기 63빌딩 사장하니 완전 망했잖아요. 완전.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어느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 했지만은 그 기독교 재벌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설교할 때마다 이름까지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 최모 사장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그때 63빌딩이 최고로 높았잖아요. 네? 그때는. 네? 지금도 아마 제일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11조를 잘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하나 세우고 그러더니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11조를 한 달도 안 냈는지 어쨌는지 망했어요 다. 네, 여기서 오병이어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을 거의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있죠. 5천명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서 땅에 오셔서 버림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으로 버림받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증표로 이런 표적을 행한 거예요. 내가 버림을 받는다. 부스러기를 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답변하냐면 주여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인이 먹고 내버리는 것을 먹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여자에게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만 내 믿음대로 되라 해가지고 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곧 유대인들에게서 버림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버림받으면 우리 이방인들이 당신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그 여자의 신앙을 칭찬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머지않아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당하실 것을 미리 그런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니 누가 알겠어요 그걸? 아무도 모르죠. 우리나 지금 알지. 지금을 사는 오늘 우리들이나 야, 그 표적이라는 것이 전재산 다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차고 넘치는 부자가 된다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 버림당한 예수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표징이 될 구원의 주가 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진리를 그 표적 내용에 담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처럼 정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보여준 내용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증거하신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 잠잠케 하고 스스로가 만물의 주가 되시고 귀신을 내쫓고 혈루증 고쳐주고 뭐 질병도 고쳐주고 등등 많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 표적을 통하여 스스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여러 비유에 의한 증거와 표적에 의한 증거를 통하여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천국의 주인이신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아까 내가 조금 앞질로 말씀을 드렸는데 버림받은 자의 신분에 대한 예수님은 버림받은 자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버림받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가루 없는 두 번째가 버림받는 자의 신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오병이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스스로가 버림받은 자, 당신이 버림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신 분, 그 다음 버림받은, 버림받은 자의 신분. 이건 영화로운 자의 신분이죠. 이건 아주 버림받는, 선대받는 자의 신분이고. 그래서 신학에도 보면 기독론에서 바로 예수님의 신분 가운데 영광의 신분, 비하의 신분, 높임 받으시는 신분, 천대 받으시는 신분, 두 가지 신분으로 딱 기독론에 그렇게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임 받는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을 받는 신분이 있는가 하면 버림받을 자의 신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렇게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이시지만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는 걸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림받으실 신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증거하냐면 교훈과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요. 내가 이제 버림받는다 이것을 교훈으로 증거해주고 또 버림받는 것을 표적으로 증거해준다. 그러면 우선 먼저 교훈과 표적은 예수께서 고향 회당에서 가르쳐요. 고향 땅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때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제자들에게 어느 곳에든지 배척을 당할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죠.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잘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반대하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복음 증거하다가 영접지 않으면 발에 먼지 다 떨어버려라. 그리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의 증인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배척을 당한 사실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를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붙들어다가 예수를 아니라 세례 요한이 목 잘라 죽이잖아요. 왜 죽였느냐면 헤롯이 자기 이제 생일날 잔치를 베풀다가 그 다음 이제 아주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딸을 나와서 춤을 추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는 자기 왕후에게 부탁하니까 왕후가 기분 나빠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안 나가버렸지만 이 어린 건 나오라니까 좋다고 나가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 딸에게 너 아빠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소원이 뭐냐? 이게 자꾸 이제 그걸 딸에게 왕 헤롯이 물으니까 딸이 있다가 그러면 아빠 가만히 있어요. 나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 하고 이제 엄마한테 온 거예요. 와서 이 딸이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목을 잘라달라고 그래라. 아주 잔인한 여자죠. 그냥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살아요. 왜 세례 요한을 미워했느냐면 자기 잘못을 자꾸 지적을 하니까.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미워가지고 세례 요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딸이 가서 헤롯에게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만 당장 요한 목 잘라서 딸에게 그렇게 주는 아버지나 그거 달라고 하는 애미나 그 애미의 그 남편, 그 남편의 그 아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버림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기를 시켜요. 봐라, 세례 요한이 버림당하듯이 나도 머지않아 버림당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이제 막 교훈도 하시고 가르쳐주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오천 명을 먹이시고 부스러기를 열두 광줄이 남는 부스러기 이렇게 표적을 행했는데 그건 두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은 버림당하지만 버림당한 그것이 열두 제자들의 손에 들려서 많은 백성들에게 남겨줄, 전해줄 수 있는 버려진 복음, 유대인들의 손에서 버려진 복음에 대한 비유를 그 표적 중에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표적과 교훈은, 교훈과 표적은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스스로 배척하는 백성을 교훈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헬라인이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 배척당하실 것,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 이 얘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으로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학교 가면 절대 고향에 가서는 목회하지 말라. 대접을 못 받으니까. 예, 그 성경이 그런 얘기라 이거예요. 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으니까 고향에 가서 절대 목회할 생각하지 말라. 아야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모르는 데 가서. 왜? 아, 초등학교 다닐 때 코 흘리고 다니는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숙제 안 해와가지고 손 맞고 막 매 맞고 또 친구들에게 얻어 터지고 코피라고 한 녀석인데 하고 사람들이 하나 존경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잘난 척하고 해야 목회가 된다. 그런 얘기 쉽게 말하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한 건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고향에서 버림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안 버렸을 거 아니에요. 버리고 안 버리는 건 이제 고향 사람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지어주기 위해서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버림을 받도록 인도해 가는 그런 섭리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천국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버림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귀머거리나 병자들 다 고쳐둔 것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도 다 마찬가지의 의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한쪽 가로 두 번째는 예언과 교훈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내가 버림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버림받는다. 이것을 예수님이 교훈으로 증거해주고 그 다음 그 교훈뿐만 아니라 예언도 해요. 내가 이제 버림받는다는 걸. 그래서 예수께서는 스스로가 가지고 계시는 버림받은 신분을 예언과 교훈을 통해 증거하는데 그 증거는 예수께서 친히 버림받을 것을 예언하신 것과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 나타납니다. 먼저 예언에 의한 증거는 예수께서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숨기면서 스스로가 버림받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버림을 받아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죽었던 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 무리를 피해서 숨으시는 그런 대목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리 당신이 이제 내가 곧 버림당한다. 그리고 변화산의 제자들을 요한, 베드로, 그다음 야고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변화를 하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 장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장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머지않아 버림당한다.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당신이 버림당할 것을 그때 제자들에게 또 가르쳐줘요. 교훈을 통해서.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제 버림받아 고난당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도 예언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 교훈에 의한 증거는 예수께서 서로 크다고 쟁론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딱 12명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서로 세세리 세다툼을 한다.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교훈을 하셨는데 버림을 당하여 죽으실 너희들은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키재기를 하고 난리를 치지만 나는 곧 버림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왜냐하면 가만히 제자들이 한 3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예수가 흔히무시 이 다음 헤롯을 내쫓고 왕이 될 것만 같다 이 말이에요. 왜? 누구도 감당을 못해내니까 대단한 분이거든요 자기들의 스승이.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으로 더 앉으면 누가 이인자가 될 거냐, 누가 그 예수의 우정승이 되고 좌정승이 될 거냐, 이것 때문에 서로 잘난 척하고 난리를 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높은 왕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머지않아 버림당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전혀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딴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을 버리고 시집을 가면 간음이라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버리지 말라는 교훈을 합니다. 야 남편 버리고 시집 가면 간음하는 거다.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도덕과 윤리 이걸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남편 버리고 시집을 가는 것이 간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 룰을 인용을 해서 신랑 대신 예수를 저버리고 다 도망치는 것은 간음하는 행위다. 그걸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가르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왜 그걸 가르쳤는가? 다 버리고 가게 생겼으니까. 제자들 다 버리고 가도록 예수님 그거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또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아먹을 것까지도 예수님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너는 빨리 가서 나 팔아라고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을 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교훈을 통해서도 또한 표적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건이 있었죠. 어느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아, 나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다 지켰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 다음 그다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계명은 다 지켰는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 이걸 또 이 비유를 하나 들고는 교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의 비결, 천국 가는 비결.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계명 다 지켜라. 두 번째, 자선사업을 해라. 재산 다 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선사업을 해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고 설교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설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런 비유를 든 것은 그 부자가 예수를 저버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버림받으실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구원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도저히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도저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라면 구원 받을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일이 사람으로는 못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그런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예수님이 머지않아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보여준 건데 오늘날 교사들은 그 장면을 놓고 천국 가는 비결, 뭐 영생 얻는 비결 이러고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성경을 보면 너무 단조롭고 간단한 것을 조각조각 떼놓고 보면 별아별 소리가 다 나와요. 별아별 소리가. 그게 성경은 함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연해요. 봐라,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청년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세 가지 조목을 가르쳐 주셨어요. 설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딱! 대개 제목 설교는 제목 뭐? 하고 첫째, 둘째, 셋째 나면 아, 이제 결론 나오겠구나. 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했으니까 영생 얻는 비결, 제목은 그 영생 얻으려면 첫째 비결,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 다 지키고 여러분 안식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명대로 율법대로 잘 지켜 살아야 됩니다. 틀림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틀린 얘기인데 틀림없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재산 쌓았다 뭐 하려니까? 좀 베풀고 가난자들 돕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또 들으면 아니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무슨 기독교가 무슨 구제단체인 줄 알고 걸핏하면 교회로 돈 보내달라고 편지가 와. 교회는 뭐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게 교회 할 일인 줄 알아요. 그렇다고 또 가난한 사람 돕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니에요.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좀 베풀면서,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주임무가 아니라 말입니다. 제 말은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를 쫓으라. 예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죽게 충성하고 그러면 영생 얻지.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전혀 거리가 먼 얘기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영생 얻고 못 얻는 거, 천국 가고 못 가는 건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보낼 자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믿고 천국 가게 만들고, 천국 안 보낼 인간이 아니라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못 듣게 만들어요. 안 들려. 자꾸 가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그래서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안 들리니까 안 돌아오고 회개도 안 하고, 회개 안 하니까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의 손에 달려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 편에서 노력해서 천국을 가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버림받으실 것에 대한 당신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편 버리고 시집가면 간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랬다 저랬다 한다. 고린도서 같은 데는 바울이 남편이 살기 싫어하거든 그냥 보내주라고. 또 아내가 살기 싫어하더라면 보내줘라.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같이 살려고 하거든 받아줘라 이 말. 왜? 너를 통해서 구원 얻을지 어떻게 아느냐. 근데 남편 버리고 여기는 가면 가능함이라 이러니까 야 성경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남편 버리고 시집 가면 가능한다 그러고 사도 바울은 살기 싫다면 그냥 보내줘라. 또 안 믿더라도 나한테 온다면 받아주어라. 너를 통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지 어떻게 아느냐. 또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냥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교훈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남편 버리고 시집가는 여인처럼 참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당신이 버림받는 날이 올 것을 그런 내용을 통해서 미리 교훈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주요 요지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높고자 하는 자는 제자들에게 높고자 하는 제자들을 교훈하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림받아 낮아지심으로 영광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높아지지만 너희들 이놈들아 서로 높아지려고 싸움하면 너희들은 낮아진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지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소경이 거지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되어서 예수를 쫓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버림받을 자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로 이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본문을 강해하는 내용에서 이제 나오죠.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총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이제 복음서 강의가 나갈 텐데 요 강의를 대략적으로 결론이지만은 듣고 내용을 들으면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과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교훈에 의한 증거로 스스로의 버림당하실 신분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언약의 말씀대로 버림받은 신분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가? 요즘에 이단자들은 예수는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오셨는데 결국 실패자로 예수는 죽었다. 이게 이제 이단자들이 가리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의 죽음을 죽어서 대속의 제물로 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이게 버림받으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 두 번째 버림받은 자의 신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21페이지에 거기 보면 주이신,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분,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전부 복음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전부가 당신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교회가 자꾸만 성도들의 생활교훈을 시키려고 하니까 엉터리가 되는 거죠. 복음서에 나오는 부분 부분의 내용들을 이렇게 떼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고 도덕강론, 윤리강론, 생활교훈, 성공비결 등등의 내용을 가르쳐가니까 얼마나 포인트가 맞질 않아요. 정반대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성경은 특히 복음서는 예수님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어디를 읽든지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전부가 다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주가 되신 증거를 첫 번째로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가 되심을, 당신이 주가 되신다. 그 증거는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내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건 참 창피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호마 같은 건 우람에서 한번 사나이로서 타볼 만도 하잖아요. 근데 조그만 나귀 새끼, 애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 그걸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건 참 창피한 일이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나귀, 애미하고 새끼하고 두 마리가 있었어요. 두 마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야,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왜 여러분 성구장사들, 소위 이제 그 교회에 이 강대상이나 의자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선전할 때 꼭 그거 쓰더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그때 한 얘기란 말입니다. 너 가서 저기 가서 나귀 새끼, 애미 끌어오지 말고 새끼를 끌어와라. 제자가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가서 주인이 너희놈 어디서 왜 끌어가느냐 이런 그러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대답할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가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어온 거예요. 제자가 가서. 그런데 그걸 기왕이면 힘 있는 애미를 끌어오지 않고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만세.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부르고 저고리를 벗어서 막 길에다 깔고 그리고 입성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그것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나귀 새끼를 탔도다 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 그 말이에요. 보편적으로는 애미 타지 새끼를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요즘은 승용차 타고 예배당에 오듯이 나귀 새끼가 하나의 교통수단이니까 나귀 새끼가 아니라 애미 나귀는 교통수단이니까 다 나귀 타고 입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메시아가 많아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이 말이죠. 분별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분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도 타지 않냐는 나귀 새끼를 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야, 저분이 나귀 새끼를 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건 내가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다. 그걸 말없이 증거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런 식의 증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둔하고 미디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웅덩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을 너무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려는 확실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공로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저희들을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보화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잘 간직해서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도 전해주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